여기서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바와 벳바스메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7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와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맨날 말로만 하다가 지도를 그래도 한 장씩 이렇게 나눠드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도를 출력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지도에 나오는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지역들은 사실은 대략적으로만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그리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 지역을 보면 남부의 르우벤 지파, 중부의 갓 지파, 그리고 북부의 므낫세 지파, 동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면 남부에는 유다 지파가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 저 맨 밑에 보면 네게부 지역에 시몬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몬 지파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대략 이런 정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네게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목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유다지파 위로 올라가면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합쳐서 요셉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지파가 대략적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 유다와 요셉지파 사이에 베냐민지파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마치 가나안 땅의 허리띠처럼 이렇게 가운데 지역을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그런 양상으로 분배를 받았고요. 이 가나안 땅의 므낫세 지파 위쪽으로 보면 이제 북부 지역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이사갈 지파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일곱 지파들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시몬 지파, 세 번째는 스불론 지파, 지금 네 번째 이사갈 지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았던 스불론 지파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 위쪽에 스불론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중앙지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셨던 나사렛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고, 그 위쪽에는 납달리 지파 땅이 있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가나안 지역에 아주 작은 땅을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23절에서는 어떻게 이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참조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7절부터 보시면 앞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니까 뽑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분배하는 것은 지파 자손을 위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어디인지가 쭉 나오는데, 이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성읍들이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포함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루엘, 두 번째로 그슬롯, 세 번째로 수넴, 19절에 보면 네 번째로 하바라임, 다섯 번째로 시온, 여섯 번째로 아나하라, 20절에 보면 일곱 번째로 랍빗, 여덟 번째로 기시온, 아홉 번째로 에베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열 번째로 레멧, 열한 번째 엔간님, 열두 번째 엔핫다, 열세 번째 벳 바세스. 이렇게 해서 성읍들 이름이 13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성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지역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뒤에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경계선을 기록했는데, 22절에 보면 경계는 하고서 성읍이 3개가 나오죠. 다볼, 사수미, 벳세메스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17절부터 21절까지 13개의 성읍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22절에 경계에서 3개의 성읍이 나왔죠. 합치면 모두 16개죠.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래서 이사갈이 받은 성읍들의 숫자를 16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개는 성읍들, 경계선에 있는 성읍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성읍들이 16개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는 한 120개쯤 성읍의 숫자가 나왔고요. 베냐민 지파는 26개쯤, 그리고 그 밑에 시므온 지파는 18개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스불론 지파는 12개쯤 성읍을 받았는데 지금 이사갈 지파는 이 16개쯤을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스불론 지파가 12개인데 지금은 16개니까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개나 16개나 혹은 20개나 성읍 숫자가 적기는 뭐 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가 받았던 이 성읍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앞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2지파가 분배받은 여러 땅들 중에 여러 지파들 중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굉장히 적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이사갈 지파입니다. 경계선도 보면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엔 경계선을 어디에서 뭐 어디로 올라가고 또 북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쫙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22절에 보면 경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해요. 경계선에 있는 성읍 딱 3개만 기록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기록도 안 했어요.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표현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매우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2절에 보면 경계에 다볼, 사수마, 그리고 수미, 그리고 벳세메스가 나오죠. 벳세메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벳세메스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사갈 지파에 속해는 벳세메스고 나중에 이제 뭐 암소가 올라가면서 순종을 보여주었던 그 벳세메스는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부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고요. 남부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부에도 벳세메스가 있고 남부에도 벳세메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말씀드리거나 설명할 부분은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을 한 두세 가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딱 보기에도 별로 넓지 않죠. 좁다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또 이들이 분배받은 곳은 또 앞에 나왔던 다른 스불론이나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넓지 못한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위치도 보면 외곽 쪽에 해당하고 그리고 땅의 토질이나 땅의 질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땅을 이제 분배받았다. 이게 이제 이사갈 지파가 받은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어제 보았던 스불론 지파는 열 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어찌 보면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이 야곱이 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사갈을 향해 축복한 내용이 딱 두 절 나오는데 스불론을 향해서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딱 두 절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들이 있으면 나귀가 꿇어앉아 있어요. 꿇어앉아 있는 나귀와 같다. 그러면 양의 우리 속에 나귀는 왜 있을까요? 일 부려먹으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양들에게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귀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나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뭔가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싣기 위해서 나귀를 꿇어앉혀 놓은 거죠. 꿇어앉혀놔야 짐을 싣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축복이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9째 아들인 이사갈을 향해서 너는 평생 짐 짊어지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고 압제를 받고 꿇어안고 그러면서 다른 존재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요? 이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참 이게 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현재에 어떠했는가와 더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의 참 슬픈 현실이죠. 슬픈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보다 더 좁은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구약 역사 동안에 스불론이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다른 땅을 확장하거나 복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에서 성장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아주 빈약한 곳이고 좋지 못한 곳이지만 그러나 큰 은혜를 받는 곳이 되죠. 그러면 이사갈은 어떠한가? 이사갈은 좁다는 곳이고 별로 좋지 못한 곳이라는 것은 스불론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사갈은 구약시대 내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사갈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갈은 과거에도 비참하고 현재도 별다른 것이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참 불행한 현실 속에서 살기는 해도 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기는 해도 주님이 오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갈은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것인데 신약성경을 보면 비참한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명사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근데 거기 보면 이사갈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그래서 현재도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미래도 별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사갈은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경이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시 등장하지만 이사갈은 그나마도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것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행해도 미래가 있으면 혹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면 그래도 참 소망이 있는데 이사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고 어느 정도 지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마는 그게 이제 이사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이사갈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분배받은 땅이 적어도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혹은 주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사갈처럼 그저 사라지고 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지경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서 미래에는 또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사갈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은혜들을 구원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받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늘 더 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비록 힘들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사갈 지파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별다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